에베소서 94번 메시지 그 영과 교회 4장 17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더 이상 이방인이 그들의 생각의 공허함 안에서 행함과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이란 타락한 사람들로서 그들의 이성이 공허해진 이들입니다. 그들은 생각의 공허함 안에서 하나님 없이 행하며 그들의 공허한 사상들에 의해 지배되고 지시를 받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타락한 생각대로 하는 것은 무엇이나 공허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류의 일상생활 안에 있는 기본 요소는 생각의 공허함입니다. 만일 당신이 창세기 6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를 연구해 본다면 당신은 타락한 인류 모두가 생각의 공허함 안에서 생존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류는 영에서부터 생각 안으로까지 타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특별히 영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사람의 영은 죽은 상태가 되었고 사람은 생각의 공허함을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한 이들은 자신들의 사상들에 의해 지시를 받아 모든 삶을 삽니다. 예외 없이 모든 타락한 사람은 자기들의 사상의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언행은 타락한 지성의 사상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생각의 영을 따라 행함. 새 사람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생각의 공허함을 따라 살지 말고 생각의 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단체적인 한 새 사람의 일상생활의 비결입니다. 전에 우리 생각은 공허함으로 충만되었었지만 지금은 반드시 영으로 스며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으로 널리 퍼지고 있고 그것을 충만시키는 영을 따라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 사람의 매일의 행함은 생각의 영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비결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사람의 영은 에베소서 4장에서 언급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거듭난 사람의 영입니다. 그러한 영이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는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경륜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를 갖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에 관해서도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관한 한 천연적으로 예리한 생각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보다 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기 위해 합당한 기관들을 사용해야 하듯이 우리가 교회를 대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합당한 기관, 즉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영은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영이어야 합니다. 지혜란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기 위한 것인 반면에 계시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으로 베일을 벗겨 우리에게 이상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먼저 지혜, 곧 이해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영적인 것들을 우리의 영적 이해에 계시하십니다. 영이 교회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러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거처임. 2장 22절에서 바울은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로 그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 사람의 영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하시는 분이며 반면에 우리 영은 그분의 거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처는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실행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영 안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연적인 생각은 한 세 사람인 교회 생활 안에서 쓸모가 없습니다. 학교나 사업에서는 우리 생각에 의존할 필요가 있으나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영을 의존해야 하며 천연적인 생각 안에는 공허함만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2장 22절에 따르면 오늘날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처는 그들의 영 안에 있는 것이지 그들의 생각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 안에 계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 말하면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영 안에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의 영은 거듭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의 영을 언급합니다. 이처럼 그것은 연합된 영, 즉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사람의 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연합된 영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신약의 계시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계시를 보기 위해 동일한 영이 필요합니다. 이 구절에서 사람의 아들들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대표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런 인류의 대표자들에게 계시했을 때 그분은 그 비밀을 그들의 영에 계시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생각이 아닌 영이 하나님의 경륜에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기관임을 봅니다. 속사람. 계속해서 바울은 3장 16절에서 속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너희를 속사람 안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그 생명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거듭난 영입니다.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 안으로 강건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형제들은 생각과 의지 안에서 강하고 반면에 자매들은 감정 안에서 강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영 안에서 즉 우리 속사람 안에서 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그분의 거처를 우리 마음 안에 만드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속사람 안으로 강건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혼의 모든 부분들, 즉 생각, 감정, 의지에 영의 주요 부분인 양심이 더해져서 구성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존재의 속 부분들입니다. 거듭남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이 자신을 우리 마음의 각 부분 안으로 확장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의 모든 속 부분들의 총체여 내적 존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의 거처를 만드시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전 내적 존재를 통제하고 그분 자신으로 모든 속 부분에 공급하고 강건하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우리를 속사람 안으로 강건하게 해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새롭게 하는 영. 우리가 계속 4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강건하게 된 영이 우리 생각 안에 있는 새롭게 하는 영이 됨에 틀림없음을 보게 됩니다. 4장 23절에서 바울은 오직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라고 말합니다. 또다시 여기에서 영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믿는 이들의 거듭난 영입니다. 그러한 연합된 영이 우리 마음 안으로 확장됨으로써 우리 생각의 영이 됩니다. 우리가 변화를 위해 새롭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영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강건하게 된 영은 우리 전 존재가 새롭게 되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 영이 강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 생각 안으로 확장되어 생각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 영이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할 때 그것은 계속 우리 감정과 의지도 새롭게 합니다. 그러한 새롭게 하는 영으로서 교회는 한 새 사람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갖게 됩니다. 영 안에서 충만됨. 5장 18절에서 바울은 영 안에서 충만됨에 관해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구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영 안에서 충만되라. 술 취하는 것은 몸 안에서 충만되는 것이요. 반면에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 충만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그리스도로 충만되는 것입니다. 몸 안에서 술 취하는 것은 우리를 방탕하게 하지만 그리스도로 충만되는 것은 우리로 말함과 찬송함과 시로 찬미함과 하나님께 감사드림에 있어서 그분으로 넘쳐흐르게 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서로 복종하게 합니다. 교회 생활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 안에서 객관적인 지식으로 충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우리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충만되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기도함.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거듭난 사람의 영에 대한 마지막 언급은 6장 18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무시로 영 안에서, 즉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우리 영 안에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합니다. 이 영에 대한 언급은 영적 전쟁의 문맥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정상적인 기능들과 합당한 일상생활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또한 그리스도의 양육하심과 소중히 품으심에 의해 티와 주름들이 제거되어졌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하는 막강한 전사, 곧 군사가 됩니다. 영적 전쟁에 임하려면 우리는 연합된 영 안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에베소서 안에 있는 사람의 영에 대한 대목에 깊은 인상을 받기 바랍니다. 1장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고 2장에는 하나님의 거처인 영이 있으며 3장에는 계시를 받는 수단인 동시에 강건하게 되어야 할 기관인 영이 있으며 4장에는 우리의 모든 속부분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 우리 생각 안으로 확장되는 새롭게 하는 영이 있으며 5장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그리스도로 충만되는 영이 있고 6장에는 우리가 주님을 위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 기도하는 기관인 연합된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서신 안에서 영에 대한 이 모든 언급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교회 생활이 전적으로 영 안에서의 문제임을 봅니다. 교회 생활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영으로 돌이켜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단체적인 세 사람의 일상생활은 절대적으로 생각의 영 안에 있습니다. 청명한 하늘. 우리는 수차례 청명한 하늘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말해왔습니다. 사실상 청명한 하늘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청명한 영을 갖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영은 우리의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이 청명할 때 우리의 하늘 역시 청명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영이 흐리다면 우리의 하늘 역시 흐릴 것입니다. 4장 17절부터 19절까지에서 바울은 생각의 공허함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그들 안에 있는 무지함 때문에 그들의 이해 안에서 어둡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있고 무감각하게 되었으며 그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였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공허함 안에 있는 것은 짙은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믿는 이들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5장 14절에서 바울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고 말합니다. 영 안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빛 안에 주님의 빛이심 아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청명한 하늘을 갖습니다. 우리의 영이 청명하면 청명할수록 더욱더 우리의 하늘도 청명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영 대신 생각을 사용한다면 우리 속의 하늘에 구름이 끼일 것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강한 대신 감정이나 의지 안에서 강한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천연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고 영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굳게 선다면 우리의 하늘은 즉시 그리고 자연스럽게 청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망설일 때 우리의 하늘은 흐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데 분명하고 절대적이라면 하늘이 맑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망설이는 이유는 생각 안에서 너무 많이 고려하거나 우리의 감정적인 일들을 너무 주의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형제는 교회의 길을 가려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아내의 반응이 어떨까 하여 염려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고려와 염려들은 우리의 영에 구름이 끼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사려와 염려들을 버리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따를 것을 굳게 결심한다면 우리의 하늘은 청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 안에는 아무 구름도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 안에서 우리는 어떤 근심이나 염려도 갖지 않고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만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생각의 공허함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어둠 안에 있게 되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의 영으로 돌이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우리와 함께 있어 온 어떤 이들이 많이 진보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생각의 공허함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각의 영으로 거의 돌이키지 않습니다. 만일 그러한 형제자매들이 생각의 공허함에서 생각의 영으로 돌이킨다면 그들은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생각의 공허함 대신 생각의 영 안에 있지 않다면 메시지를 듣는 것이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보다 생각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메시지들에서 영적인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생각의 공허함 밖으로 뛰쳐나와 생각의 영을 따라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으로 역사된 새로운 요소. 우리가 생각의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단지 외적인 방법으로 조정되고 교정되고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요소, 즉 신성한 요소가 우리 안으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외적인 교정이나 조정에 주의하지 말아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는 내적인 새로워짐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새롭게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옛사람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은 것을 주목하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려는 의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의 의사는 자신들을 개선하려는 것이요, 심지어는 자신들을 스스로 온전케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들을 조정하려고 애쓸지 모릅니다. 이것은 오류입니다. 참된 교회 생활 안에는 아무런 조정이나 교정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만이 있습니다. 실상 이 벗음과 입음이 바로 새롭게 됨입니다. 어떤 것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옛 요소가 새로운 요소로 대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은 새롭게 하는 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새롭게 하는 요소인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 안에는 새로움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영이 우리 생각 안으로 확장될 때 우리는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의 영으로 돌이킬수록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행할수록 더욱더 우리 생각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옛 요소가 새 요소로 대치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표현. 그러한 일상생활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표현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4장 24절에서 바울은 새사람이 하나님을 따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교회 생활이 하나님 자신을 따른 것이요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분 자신을 표현해낼 수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 새 사람인 교회 안에서 이 거룩한 목표가 달성됩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처신하는 법을 가르치는 종교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단순히 외적으로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의도는 자신의 표현을 위한 몸, 곧 새 사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 새 사람은 반드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2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4장에 있는 바울의 말에 따라 새 사람은 필히 생각의 영 안에서 행함으로 자라고 생활해야 하며 또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 결과 단체적인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곧 그분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미덕을 통하여 표현되는 신성한 성품. 4장 24절에서 바울은 새 사람이 진리의 의와 거룩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의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에 따라 옳게 되는 문제이며 거룩이란 통속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분별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 흠뻑 적셔지는 문제입니다. 이 구절에서 거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호시오테스입니다. 그것은 참된 경건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번역본들은 경건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구절을 문맥 안에서 살펴본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이 참된 경건의 생활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단어는 전통적인 용법에 의해 손상되었으며 종교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신약에서 가끔 경건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인성을 통하여 표현되는 신성한 성품에 따른 미덕을 말합니다. 한편으로 그것은 사람의 미덕을 포함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신성한 본성과 성품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신성한 성품이 우리 미덕을 통해 표현되는 일상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런 유의 생활은 단지 사람의 미덕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 존재들인 우리는 어떤 미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덕들은 신성한 성품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약은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공자 역시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실상 공자는 삼종지덕의 순종, 즉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며 남편이 죽으면 아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에 따른 순종과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순종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공자의 가르침에 따른 순종은 사람의 미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유의 순종 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고 신성한 성품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주 안에 있는 어떤 자매가 영 안에서 충만되어 이 충만함으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한다면 그녀의 순종 안에는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그녀의 순종 안에 신성한 성품의 표현이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예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를 봅시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공자도 같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공자의 가르침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성경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의 차이는 전자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반면에 후자에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신성한 성품의 표현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되어 그러한 내적 충만으로부터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와 부모와의 관계 안에는 하나님의 표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단지 사람의 미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닌 미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달콤한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미덕을 통해 하나님이 표현되시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청년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된 영으로부터 자기 부모를 공경한다 합시다. 그러면 이 미덕 안에는 신성한 성품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성 안에서의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표현은 단지 윤리적인 행동과는 절대로 다릅니다. 비록 공자의 추종자들이 높은 윤리적인 표준에 도달할지라도 그들의 미덕 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없습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우리의 미덕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향기와 맛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미덕을 통한 그러한 신성의 표현은 4장 24절에 있는 거룩이라는 헬라어 단어에 의해 전달됩니다. 교회 생활은 필히 사람의 미덕을 통한 그러한 신성한 성품의 표현으로 충만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직과 관용 안에는 신성한 성품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두 종류의 정직과 두 종류의 관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저 사람의 미덕에 불과한 정직과 관용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정직과 관용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의 정직과 관용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녀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를 접촉할 때 우리에게 미덕이 있다고 느낄 뿐 아니라 우리의 미덕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신성한 성품의 표현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의 비결은 생각의 영입니다. 만일 우리가 생각의 영을 따라 산다면 교회 생활 안에는 신성한 성품의 표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표현을 지닌 하나의 단체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단순히 선하고 의롭고 친절하다는 인상을 준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은 실패입니다.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과 친절함 안에는 반드시 삼일 하나님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의 방향과 향기와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생활은 우리의 인성을 통한 삼일 하나님의 생활입니다. 수세기 동안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 생활을 고대해 오셨습니다. 머지않아 이런 류의 교회 생활이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실행되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땅 위에 있는 단체적인 세 사람을 통해 그러한 그분 자신의 표현을 보심으로써 만족하시기 바랍니다.